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진리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위엄과 또 영광과 또 아름다움과 또 크심과 그 위대하심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이 본문에서 제기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틀림이 없습니다.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기 세례요한의 이 질문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하였던 하나님의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나 제사장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자들은 이 사복음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초상화다 그렇게 예수님을 상세히 볼 수 있는 초상화다 그렇게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단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한 인물에서 출발하고 이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를 하고 있죠.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키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향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은 이 구절에 머물러 서서 어떻게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구약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모든 설교자들의 그런 교과서가 되는 책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발견하는 모세 율법과 이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의 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 시편, 시가 문학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 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 구절을 해석해 나갈 때에 그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주저없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그 설교가 바로 그것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얼마나 당돌한 그런 선언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고 굉장히 독단적인 그런 주장이 되겠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와 같은 선언을 결코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진 요한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례 요한이 제기했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이 나온 그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운데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였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감옥에서 그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는데 감옥에서 그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가 당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전파했는데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 이해가 바른 것입니까?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질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메시아라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성경의 이 선포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저는 대학에서부터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이제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많이 투정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빗나가는 소리도 하면서 그렇게 20대를 보낸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 세례 요한 또한 그렇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영적으로 매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나사렛 예수를 맞닥뜨릴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그가 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놀라운 선언을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를 번쩍 뜨게 하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눈이 빠지도록 대망하고 있었죠. 자신이 살아있는 생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을까?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그런 소원이었는데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저기 있는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해왔던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세례 요한이 가장 첫 번째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했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십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한은 지금 투옥되어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감옥이라는 것은 지하죠. 캄캄한 지하 던전. 지하의 그 축축한 그러한 곳에 그가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매우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난 한 인물을 사람들이 점점 많이 따라다닙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왜 선생님을 감옥에서 구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셨는데 왜 선생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아마 세례 요한도 마음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제자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선언하는 진리를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그 진리를 너희의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실족하고 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왜 그들은 실족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많은 그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지적인 교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인간이십니까? 성경은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신 그 아기가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십니다. 이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은 연합으로 계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인간일 뿐이다.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그런 선생일 뿐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구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동격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이 선언에 결코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인간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리셨고 목마르셨고 또 여행에 피곤하셨고 그래서 배에서 주무셨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슬퍼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실 때에 그들을 동정하셨습니다. 완전하신 사람이시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분은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그 고난을 다 경험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의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성경이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와 같은 진리들을 선언하고 있음을 또한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또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의 연합교리, 또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누가 완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대학 때부터 신학을 공부했는데 조직신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 이제 그 저는 한국 청소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학교에서 가장 탁월한 교수로 이름이 나야 계신 김호식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제 강의를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 여태까지 들어왔던 1학년이나 2학년은 들을 수가 없고 이제 3학년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만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에 그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빽빽하게 막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서 있는데 그분의 이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삼위일체를 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노 교수의 그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겸손히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넘어가시죠. 저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 설명할 줄 알았는데 그분의 겸손함 앞에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신비로운 것이라.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또 총신대학원에 가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조직신학에 엄청난 관심이 있어서 또 총신대학교가 자랑하는 또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그분은 마치 그 연예인과 비슷해요. 얼마나 그분이 인기가 많으면 어디를 가든지 20, 30명의 그 학생 부대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라도 그 교수님에게 한번 말을 질문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교수님 눈에 들고 싶어서 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암흑의 라스트 네임을 부르고 한번 암흑의 전도사 그러면 큰 영광이죠. 아, 내가 이제 그 교수님의 눈에 들었구나. 그래서 저도 부단히 공부하면서 또 그분의 모든 강의들을 들었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지적으로 하면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겸손함 그리고 강의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강의를 할 때 어떤 설명보다는 감탄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 노 교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우리가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그 경배를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결코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그 어거스틴에 대한 일화가 있죠. 어거스틴 하면 초대 교회의 가장 탁월한 교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카톨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종교 개혁자들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할 때 카톨릭의 그 주교들은 어거스틴의 그 글들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루터와 칼빈들은 줄줄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떤 책 몇 페이지 몇 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이 진리가 사실이다. 그러니까 많은 방청객들이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믿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교부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자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 엄청나게 이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그 가장 탁월했던 그 어거스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바닷가를 거닐면서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할까? 그러다가 바닷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장난하는 아이들을 봤죠.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댐을 만들어서 부지런히 그 바닷물을 자신이 만든 그 댐 안에다가 담아놓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물어보니까 바닷물을 지금 내가 만든 댐에다 담으려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창세전부터 또 영원까지 지속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그 유한한 지식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겸손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성의 능력을 너무나도 맹신하는 나머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이해할 수 없고 논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은 무가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왜 태어나서 왜 늙고 죽고 병듭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미국인 한 명이 미국에 도착했더라고요. 아직까지 WHO인가요? 거기서도 그 백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또 많은 사람들은 공포 가운데 있어요. 미국이 그 환자를 데려왔는데 치료하지 못하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 아직 질병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미래의 한 가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미래의 가장 확실한 일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오는지 그 이외에는 어떠한 세상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중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이성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교리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초이성적인 그런 교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그렇게 고백하고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해야 할 그 일이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보내요. 보내요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고민하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신 두 명의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어 질문하게 했죠.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을, 성경의 진리를 토론이나 논쟁의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토론과 또 논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진보도 이루지 못합니다. 만일 이 기독교가 우리의 지성의 그 이해력에 달려있는 문제라면 소수의 탁월한 그런 지성인들은 기독교를 다 이해하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해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가난한 대중들에게도 전파되며 보통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까? 그분께 직접 나아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부단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조언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고 도움을 받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답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성경의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모토로 세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접 계시를 좋아합니다. 뭐 환상을 보기를 좋아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의심과 번민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이후에 매일 아침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그러나 하루도 물론 뭐 빠진 날들은 있겠죠. 그러나 저의 루틴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그 깊이를 깨닫게 하셨는데 마치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와 복음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때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진리를 외면하고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 외에 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책에 기록된 계시를 그에게 부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어떤 부분들을 빼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재해버리시리라 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성전에 그 경비병들이 나옵니다. 예, 템플 가드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성전을 지키는 그 시큐리티 요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나갔는데 보니까 얼마 후에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요한복음 7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당신들은 지금 여기 앉아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토론과 논쟁만 벌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잡아서 체포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분을 잡으려고 그분 앞에 갔게 됐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와 같은 권위로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고 우리는 감히 나사렛 예수에게 손을 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돌아왔다. 당신들도 여기 앉아서 토론과 논쟁만 일삼지 말고 직접 나사렛 예수께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러면 당신들의 생각도 우리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하고 따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전도한다고 막 싸우시는 그런 어떻게 하다 보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풀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직접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진히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겠는데요.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284장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 찬송 부르시는 중간에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